네, 오늘 언급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풍랑이 일때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풍랑 같은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갑작스러운 또 사별, 이별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리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정해보았습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한마디로 풍랑으로 볼 수 있겠죠. 인생의 풍랑이 이 시편 기자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그 어려움이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지고 파도처럼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풍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또 성전에 나아가 이전에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에 이러한 풍랑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잘 통과하고 극복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랑일 때의 첫 번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맹수들에게 쫓기거나 긴 여행으로 지친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기후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냥꾼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사슴에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슴이 찾는 것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은 절박함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육체적 목마름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영적 목마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상들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뭐 나무나 돌, 뭐 그 이상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분은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풍랑의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나 권력, 사람의 도움 같은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유한한 존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또 다른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풍랑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언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그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풍랑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위로를 찾습니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사람의 위로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구합니까?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고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가슴을 칩니다.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관계 등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죠. 물론 이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또 우리는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 실패 후에 뭐 가진 것, 재물 이런 것 다 건강까지도 사업을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한 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동안에 내가 매달렸던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건강과 재물과 이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것이 가장 작은 것이었고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 때에 풍랑의 때에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영적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영적 최우선이 하나님을 찾고 그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 이 풍랑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단순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롱이요 비웃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이런 조롱이 어떻게 해요? 종일 그렇더라. 종일 계속된 것에 대하여 더 참을 수 없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듣는 조롱과 비웃음이 그에게 마음 깊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픔의 깊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프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태, 그런 깊은 절망감이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말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한 그 극한 절망감 속에서 회상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내 모양이 내 꼴이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더 상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더 간절함 이전에 상함이 올 정도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절박감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경험하는 감정이잖아요. 한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에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그런 생각하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하지? 여기가 미국인가? 내가 한국에서 왜 왔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의 그러한 어려움을 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지금의 고통을 더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이제 볼 수 있죠. 자신의 영혼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격려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지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 또 한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위로보다는 상처가 될 때도 있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힘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답니다. 힘내기 싫어서 힘을 안 내는 것도 아니라 힘낼 힘이 없는데 힘내라 하면은 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러한 격려 위로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예,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찬송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패턴이 시편 42편에 반복되죠. 공독하진 않았지만 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과 절망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며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 일 때에 나의 감정에 휩쓸려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영혼과 대화하며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 이 풍랑 때에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표현에 주목해 보면은 낙심의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특별히 그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이 내 안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자꾸 안으로만 내 안으로만 향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에 그래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와 그 어려움에만 그렇게 집중하게 되고 연민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좀 다릅니다. 낙심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을 향하던 그 눈을 이제는 그 방향을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역을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요단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요단 땅을 밟기 전에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정말 건너기 어려운 강이죠. 홍수 때에는 물이 불어나서 더 건너기 어려운 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요단 땅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뿐만 아니라 이 요단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은 얼마든지 그 길을 물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르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강력한 적들로 인하여 멈칫할 때에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과 옥이라는 강력한 왕들이 그들을 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기고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면은 강한 적들도 내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하는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미사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곳에만 언급되는 것이지만은 뭐 이 시내산과 가까운 작은 언덕이니까 시내산의 영역에 속하는 곳이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과거에 은혜가 있었던 곳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요 시편 기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지. 그럴 때에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쳐주신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져주신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나고 괴로워할 때도 해결해 주신 그러한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회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결단을 하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